예, 이제 고린도전서 거의 마지막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몸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15장 52, 53절을 다시 한번 보면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에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리 될 것입니다. 나팔이 울리면 죽은 이들이 썩지 않는 몸으로 되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이 썩는 몸은 썩지 않는 것을 입고 이 죽는 몸은 죽지 않는 것을 입어야 합니다. 물론 이 몸의 부활에는 이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라는 그 어떤 의문까지 합쳐서 이제 바울사도가 풀이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핵심은 이제 그 몸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썩지 않는 몸으로 되살아난다. 썩는 몸이 썩지 않는 것으로 또 죽는 몸이 죽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되살아난다, 부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의 부활에 대해서 엄청 많이 대단히 강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바울사도뿐만 아니라 바울사도의 개인 의견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날 또 대축일날 바치는 사도신경의 말미에도 그것이 그 신경 안에조차 그게 들어있죠. 육신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 사건을 잘 살펴보면 그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다라는 거를 사실 그 대단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빈 무덤이라는 것, 그러니까 그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거는 거기 시신이 없었다, 몸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몸과 함께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근데 동시에 몸과 함께 부활했는데 또 문이 필요가 없죠. 이전에는 공생할 때 예수님은 인간이 되어오신 예수님은 먹고 마시고 또 문을 열고 닫고 걸어 다니시고 하셨지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무덤의 그 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무덤에서 나오시고 난 다음에 천사들이 와서 그 무덤의 문을 치웠다라고 하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무덤을 나오시는 데 있어서 문을 굳이 열어야 될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문을 꼭꼭 잠가 놓고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몸도 함께 부활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왜 이다지도 그 복음서 전체에서도 그 부활 사건을 얘기할 때 이런 몸의 부활에 관한 근데 그냥 몸의 부활이 아니라 조금 초월적인 몸의 부활이죠. 이런 부활을 이야기하고 사도신경에서도 그 몸의 육신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몸의 부활이 그 왜 이렇게 중요할까? 왜 이렇게 우리는 그 몸의 부활이라는 거를 교회가 강조를 하고 지금 뭐 기술 과학이 엄청 발달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시대에서도 교회는 일관성 있게 이 몸의 육신의 부활을 이제 꾸준하게 이렇게 하나의 믿음의 하나의 중요한 교리로서 전파하고 믿을 교리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은 어떤 성서신학적인 그 이해 그 바탕에서 얘기하면 그 몸의 부활은 그 창세기의 창조신학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는 우주 만물 모든 물질이 하느님의 음성으로 하느님의 영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몸 그리고 물질 세상은 하느님과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의 세상과 물질 세상이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물질이 물질에서 나온 게 아니라 물질이 영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도 뭐 지금 뭐 무슨 이론 저런 이론 하면서 얘기를 하지만 그 시작점 이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를 못하죠. 그 시작점, 그러니까 물리법칙이 생기고 물질이 생긴 그 시작점부터는 물리의 법칙으로 그걸 이야기를 해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시작점 이전에 물리의 법칙이 없는 그 시점 이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못하죠. 그럼 도대체 그 물질의 시작점의 이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사실 시간상으로 봐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물질로 얘기를 못하는 부분이 당연히 지금은 있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라 그게 바로 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질은 영에서 나왔다. 사실 설명할 수 없으므로 사실 영을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물질도 영에서 나왔다. 영으로 돌아가야 된다. 물질도 원래는 영이었다. 그렇게 물질이 다시금 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하느님의 세상 창조가 또 부정이 된 모양이 되고요. 이게 이렇게 부정이 되게 되면 단지 이제 창조신학적인 연결점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에서 세상 모든 것이 나왔기 때문에 물질은 영에서 나왔다. 그래서 결국 물질도 영이고 그 물질은 나중에 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그 물질은 영과 아무 상관이 없고 물질은 껍데기일 뿐이고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창조신학적인 관점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인문학적인 관점, 또 인생이라는, 인간의 인생이라는 관점에서도 그 인생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라는 것, 또 물질이라는 것, 하느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원론적인 관점에서 영과 물질은 완전히 분리되고 물질은 껍데기와 아무 의미가 없어라고 얘기할 때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인간의 시각이 아주 피폐해질 수 있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데 내가 뭘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겠어? 그냥 영만 챙기면 되지. 그냥 지금 내가 내 목숨을 끊고 바로 영의 세계로 가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단이라고 말하는 종교들, 그래서 뭔가 부정적인 종교들이 바로 여기에서 문제를 가지게 되는 거죠. 많은 이단이라고 불리는 종교들이 생의 의미를 이렇게 부정해버립니다. 오로지 하늘만 바라보고, 그래서 네 몸도 내 거고 네 재산도 내 거고 다 갖고 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참된 종교는, 보편적인 종교는 그 영 안에서 생의 의미를 찾아주는 겁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너의 하여튼 몸도 잘 지키고 마음도 잘 지키면서, 몸과 마음을 잘 지키면서 세상과 화합하고 유대하고 공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결국 너의 영을 지키고 키우는 작업이다. 그래서 물질과 영은 연결되어 있어. 그러니까 네가 물질을 어떻게 다루고 네 몸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너의 영의 모양이 정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물질과 영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가 물질을 잘 다뤄야 돼. 물질을 잘 다루는 게 네 마음을 다스리는 그것과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육신의 부활을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 사도신경, 그래서 뭐 무슨 그 귀신이냐 아니냐, 뭐 죽은 사람이 일어나냐 아니냐, 뭐 화장했던 몸이 어떻게 되냐, 이런 어떤, 옛날에는 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육신의 부활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 뭐 몸이 훼손되고 나면 그러면 그거는 부활하지 못하는 겁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런 걸 물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몸이 훼손되었다 한들 그 몸이 그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고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데 이전에 어떤 물리적인 훼손이나 뭐 그런 손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몸이 육신 그대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몸이 몸을 초월해서 영의 모습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영에 수렴되어 부활하기 때문에 이전에 몸의 상태, 화장을 하든 뭐 관으로 붙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뭐 중세 때는 뭐 그래서 뭐 몸이 훼손되면 그 뭐 부활할 수 없다라는 그런 옛날에 그런 믿음이죠. 과학이 없을 때, 기술이 없을 때 믿음, 뭐 이제 시체를 꺼내가지고 목을 자르고, 그러니까 모기를 얼굴에 밀테면 기름을 바르고 뭐 세례받은 사람들, 그죠? 머리에 물을 붓고 하다 보니까 머리만 자르면 이제 몸뚱아리는 세례받은 거랑 상관없어. 뭐 이런 의미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했지만 이제 그건 옛날 이야기고 지금은 이제 그거는 이제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몸이라는 거는 결국 영으로 수렴되기 때문에 몸에 어떤 손상이 있든지 그 문제가 전혀 되지 않고 초월해서 영으로 수렴되기에 이제는 뭐 몸의 훼손에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몸을 어떻게 다루고 살 것인가, 내 몸을 내 마음을 어떻게 가꾸고 살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모든 물질의 시작은 하느님이시고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물질은 결국 최후에는 영으로 수렴되어야 되고 인간의 몸 또한 그렇게 영으로 수렴된다. 이걸 바울 사도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물질은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영에서 왔기 때문에 영으로 돌아간다. 물질도 원래는 영이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 이전에는 영이 몸 안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면 부활 이후에는 몸이 영 안에 자리를 잡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토 전서는 마지막까지도 우리 신앙의 어떤 핵심적인 이야기를 전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린도 전서 마무리하고 이제 고린도 2서, 고린도 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 2서는 그 13편의 바오로의 서간 가운데에서 문학적으로 가장 수준이 높은 작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뭐 문학적 이런 거는 뭐 성서신학자들 이야기 히라보로 볼 때 아 이게 수려한 문장이고 뭐 문체이기 때문에 문학적으로 높다고 하는데 뭐 여러분이나 저는 히라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신학자들이 얘기입니다. 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러나 이 서간이 처음부터 하나로 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후대의 편집자가 여러 편지를 모아서 편찬한 것인지를 두고는 학자들 사이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고린도 후서를 읽다 보면 처음에는 좀 바울 사도가 평정심으로 이걸 뭐 기쁜 마음으로 써가는 것 같은데 갑자기 10장부터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와 내가 뭐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막 화를 내요. 그러니까 뭐 번역해 놓았더라도 이 문장의 성격이 느낌이 바뀐다는 걸 확인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시면 9장, 10장 이렇게 넘어가면 갑자기 10장부터 바울 사도가 화를 내는 듯한 나는 뭐 사도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막 이러면서 막 그 문장으로 화를 내는 그런 느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아 이게 이 고린도 후서는 이제 여러 가지 고 바울 사도의 편지 몇 통이 이렇게 섞여서 붙은 게 아니겠는가라고 이제 전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뭐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대체로는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서간이 몇 개가 합쳐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과 고린도 후서의 2서의 증언을 바탕으로 우리는 바울이 최소한 세 번에 걸쳐서 고린도를 방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바울의 첫 번째 고린도 방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서 첫 번째는 소아시아 지역만 돌았기 때문에 고린도는 바다를 건너야 되잖아요. 그래서 2차 때 이제 넘어가게 되고 1차 때는 고린도 근처도 안 갔죠. 2차 때 갑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을 보면 그 뒤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아테네보다 고린도가 좀 더 밑에 있죠. 아테네 쭉쭉쭉쭉 해가지고 고린도까지 내려오고 고린도가 그 시절에는 그리스 지방의 수도였다. 그러니까 지방의 수도였죠. 그래서 큰 도시, 아테네보다 훨씬 더 큰 도시였다. 그래서 53년과 54년에 바울이 에페소로 다시 돌아와서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 고린도 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보고를 받고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일단은 먼저 한번 방문을 하고 그러고는 54년에서 56년 사이에 편지를 여러 통을 아마도 네 통을 고린도 교회에 보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설명이 좀 복잡하긴 한데 이 1서와 2서의 관계 또 2서의 짜임서를 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좀 설명을 좀 해야 됩니다. 첫째 편지 이걸 서간 A라고 하는데 첫째 편지는 유실된 것으로 봅니다. 전서도 첫째 편지가 아니고 고린도 2서도 첫째 편지의 내용은 없다. 그래서 이 편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책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편지에서 고린도 1서 5장 9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는 전에 써보낸 편지에서 불륜을 저지르는 자들과 상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1서도 편지죠. 고린도 1서도 편지인데 그 편지에서 나는 전에 써보낸 편지라고 하니까 고린도 1서보다 더 앞에 편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편지를 서간 A라고 합니다. 이 편지를 보냈음에도 고린도 교회가 개선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디모테오를 파견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을 보면 이러한 이유로 내가 디모테오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편지도 보내고 사람도 보내고 중간에 바로도 가고 좀 복잡합니다. 복잡하니까 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 이어서 이야기를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